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우리가 어제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22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0절까지 쭉 연달아서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다섯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범죄 내용들을 어떤 분들은 여자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이 깨지는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보았던 본문 내용에서도 아내를 내쫓는 것 또 아내를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지만 최종적으로 뭐 물론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돌아갔던 것은 성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저는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앞에 나오는 이 22절부터 24절 두 가지 내용은 이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간음에 해당하고요. 그 내일 보게 되는 2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성폭행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를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어찌 보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간음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내일 보게 될 내용은 합의가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지는 어떤 폭행적인 그런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앞에 나왔던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상황, 조건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문제는 남자예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 거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냐, 총각이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하튼 유부녀,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거죠.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는 여자와 동침을 했다. 이것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된 거죠.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게 증거를 가지고 저 두 사람이 바람을 폈네 이렇게 찾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자적인 표현은 동침을 하고 있는 성관계를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되거나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이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형벌이 다른 뭐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뭐 회개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 죽여야 하는 그런 형벌을 가할 때에 단순하게 추정이나 의심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 형벌을 가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와 같이 간음을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두 사람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다만 이게 부정한 관계인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22절 뒤에 보시면 형벌 규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 한쪽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한 사람을 잡았어요. 다른 한 사람을 못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와야 됩니다. 그럼 명령에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간음은 쌍방이 저지르는 거니까 양측 두 사람을 다 죽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 참 보면 묘해요. 우리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으로 치면 드러났는데, 발각이 됐는데 왜 여자는 잡아오고 남자는 안 잡아왔을까? 남자 도망갔겠죠. 도망갔으니까 이제 못 잡아왔거나 도망가게 돼버려뒀거나 했겠죠. 원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여자만 먼저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 남자도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잡아오는 겁니다. 잡아와서 현장에서 재판을 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증인들이 있고 그러면 둘 다 그 자리에서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늠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가늠과 관련된 내용은 23절 24절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가늠을 했는가가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23절을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부녀가 아니라 약혼한 여자인 거죠. 아직 가정을 이루진 않았지만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23절 뒤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여기 나오는 남자는 유부남일 수도 있고 총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어떤 남자와 만나서 가늠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뭐 원하지 않았는데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서로 뜻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합의하에 가늠을 행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죄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처녀가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고,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으면 성 안에 있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당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가늠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또 이 남자도 비록 그 여자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약혼자가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가늠과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묘하게도 여성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놓았죠. 유부녀일 경우에. 그리고 약혼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본문 읽으면 여성분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럼 남자는? 남자 중심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약혼자가 있는 남자가 혹은 부인인 남자가 성중에서건 다른 곳에서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똑같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인지라 뭐 특별히 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가늠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다른 죄는 유달리 여러 개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숭배고요. 우상숭배는 계속 나옵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귀 갖다갖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게 처음에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율법 나오고 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율법이 나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죄가 명령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가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늠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누어서 여러 번 나누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간주하신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 가늠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가늠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까 자기 배우자가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것이니까 우상숭배나 마찬가지 그런 죄로 간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매우 반복해서 기록했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을 범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들은 무엇 때문인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큰 이유가 세부적으로 성경 안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육적인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명령을 주시면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나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간음을 저지르는 죄 저지르지 마라. 우상 숭배 때문에 간음을 행하는 죄 그것도 저지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육적으로도 가정을 등지게 되거나 배우자에게 등한히 여기거나 아니면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간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염두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죄악이냐면 언약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서로 원래는 태어날 때 다른 피부치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라왔지만 부부가 되어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원래 상관없던 사람들이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관계라고 한다고요. 언약관계와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언약관계, 혈연관계입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는 피로 맺어진 관계죠. 형제도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원하도 원치 않던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왔잖아요. 이거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비언약관계는 혈연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경험에서 아는 대로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갈랐으면 갈라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 갈라서도 그 사이 낳은 자녀는 자녀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자녀가 흔히 속을 썩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만 호적에서 파도 부모랑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잘 깨집니다. 언약관계는 종종 깨지곤 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관계이면서 다른 언약관계 갖고 있는 다른 언약관계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언약관계는 사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배우자 사이의 관계. 이게 언약으로 맺어진 거라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고 팔 때 언약을 맺거나 하곤 하지만 그런 계약과는 또 좀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이 간음이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언약을 깨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때 깨지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내가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과 맺은 언약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떠했는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는 합의를 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가타부타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따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언약은 어떠하냐면 내가 동의를 한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누군가 나한테 명령한 게 아니고요. 나는 싫은데 억지로 막 끌어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이랑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신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람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했던 언약을 깨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과 했던 언약을 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배우자가 맺는 언약이 다른 율법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령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은 굉장히 암묵적이고 보편적인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들 암묵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남의 물건을 갖고 오면 안 되지, 암묵적으로 주어지는 명령들인 거예요. 반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암묵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바람을 피지 않겠다, 내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과만 가정을 꾸리고 지내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율법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늠을 행하면 상대방인 배우자가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신의가 깨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늠을 행했을 때 또 배우자와의 언약을 깼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현실을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평생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 또 맹세를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믿음이 깨지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부 간에, 가정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신뢰하고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늠을 행하면 배우자를 향한 믿음 다 깨집니다. 소망 다 깨집니다. 사랑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나 이 가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언약관계로 맺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다 깨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보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생각하다 보면 종종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결혼관계가 언약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자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할 때 내가 배우자와 내 남편인 아내와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배우자가 된 거잖아요. 부부가 됐잖아요.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뭐라고 맹세하나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내가 평생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결혼하나요? 우리 그렇게 맹세하고 결혼하진 않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가 다시는 평생 다른 여자는 안 쳐다보고 바람 안 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내 배우자와 언약을 맺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내가 절대로 바람 안 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당연히 바람을 피거나 가늠을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맹세에 들어가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했던 맹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맹세지 뭐 죄를 안 지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생각할 때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 맺었던 맹세를 잘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은 바람을 안 피겠다, 당신을 두들겨 패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겨주겠다 그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볼 때 아, 나는 바람을 안 폈으니까 가늠을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늠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배우자를 향한 맹세와 언약을 지킨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가늠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늠을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감성적인 부분을 잘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애당초 결혼할 때 맺었던 맹세를 지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늠을 안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말씀인지, 본질적인 권면인지를 다시 잘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내 배우자를 향하여 언약을 맺고 맹세했던 것, 내가 잘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더 열심히 잘 지켜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배우자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배우자를 통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모든 죄악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림자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음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결코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도 몸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모든 내용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